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을 알아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날 두 사람과의 대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75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자단의 취재 없이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가톨릭계 대통령으로 항상 묵주를 차고 매주 성당 미사에 참석할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기자들에게 따뜻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되길 기대한다면서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사이에는 빈곤, 기후변화 대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등의 공통의 관심 주제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면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1월 대통령 취임으로는 처음입니다. 바티칸을 방문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기회가 돼 방북을 해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리고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라며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로 기꺼이 가겠다고 답변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자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톨릭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에 해당하는 미국제 타이완협회 최고위 관리는 29일 미국은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드라 우드커크 미국제 타이완협회장은 이날 7월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타이완과의 미국과의 관계는 굳건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드커크 회장은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한다면 미국이 도우러 올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명백하고 또 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한편 우드커크 회장의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장난을 하지 말라 아니면 미중 관계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주에게 최근에 잠수함 계약 취소로 인해 손상된 양국의 관계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스콘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통화에서 호주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프로젝트로 인해 오션급 잠수함 프로그램을 중지시켰다면서 호주의 이 같은 일방적인 행동이 두 나라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양국 관계의 기본을 재정의하고 인도 태평양에서 함께 행동하기 위해 호주 최고 권력의 정치적인 의사를 담은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할지는 호주 정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한 것은 최근 호주가 미국, 영국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를 발족하며 프랑스와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파기해 호주와 프랑스 양국의 관계가 악화한 이후 처음입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이 한산명을 교체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28일 기존 페이스북을 메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이름을 메타로 변경한 것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이 기업이 메타버스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인식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버스란 초월 혹은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에다가 세계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더해져 만들어진 합성으로 가상세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커버그 CEO는 사용자의 아바타가 새롭게 창조된 온라인 공간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1억 4,4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지원은 약 1,840만 명이 달하는 아프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들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이웃나라에 피신한 아프간 난민들도 포함됩니다. 혼 대변인은 우리의 우방들은 의료시설 부족, 가뭄, 영양실조, 겨울철 절박한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응해 인명보호, 피난처, 생활양식 지원, 핵심 의료 지원, 월동 준비, 긴급 식량 지원과 식수와 위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해 미국은 올해 4억 7,400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아프가니스탄과 영내 아프간 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어떤 나라들보다도 많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유엔은 아프간의 인도주의 지원 필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며 다음 달부터 4천만 인구의 절반이 넘는 2,280만 명이 긴급한 식량 불안정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체제를 비판하는 독일과 이탈리아 내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직적인 방해는 지난 27일 독일 주간지 슈필겔 전 편집장 슈테판 아우스트 씨와 시사 주간지 슈테른의 중국 특파원을 지낸 아리안 가이게 씨가 최근 공동 출간한 시진핑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출판 기념 행사를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당초 이 행사는 독일 듀스부르크 에센 대학과 라이프니치 하노버 대학 내 공자학원에서 화상 행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23일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판사 대표인 피퍼 페를라크 씨는 중국의 압력으로 행사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공자학원 관계자는 더 이상 시진핑을 보통 인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그는 건드려서도 거론해서는도 안 되는 인물의 반열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 공자학원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양국민의 이해를 증진한다는 목적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양측 간 종합적인 소통이 전제돼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달 초 중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미술 전시회 진행도 막으려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시회는 중국은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주제로 중국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홍콩, 신장지구 탄압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국을 대체하려는 계획이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이 밝혔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국군의 부상 속도는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중국군이 지금과 같은 속도와 궤도로 움직이고 우리가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앞서 지난 27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극초음속 무기 실험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옛 소련이 1957년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순간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이튼 차장은 중국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관련 정보는 기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대외에 발실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면서 중국이 개발 중인 모든 극초음속 무기, 모든 핵무기들은 자국민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오히려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본 것으로 추정해야만 하며 이에 따라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9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진행한 것에 대해 비해 중국은 수백 차례를 진행했다며 한 자리 숫자 대 세 자리 숫자는 우리가 결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구금된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고문을 가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최근 몇 달간 수감됐다가 석방된 28명의 미얀마인과 군 관계자 3명을 인터뷰해 미얀마군이 지난 2월 이후 1,200명을 살해했다면서 특히 적어도 131명은 잔혹한 고문으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높이 632m, 128층 높이의 상하이 타워. 600m에서 단 0.9m가 모자라는 선전의 핑안 금융센터와 530m 높이의 광저우 금융센터. 상하이 타워는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고요. 나머지 두 건물도 세계 초고층 빌딩 역사의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높이인데 앞으로 중국에서는 더는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미 500m 이상 건물 공사를 금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250m 이하로 그 높이 제한을 절반으로 줄였고요. 특히 인구 300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는 150m 이상 높이의 건물은 지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그런 초고층 빌딩이 중국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 실용성이나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나라의 어떤 건물보다 또 누구보다 더 높이, 더 빨리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둔 허영심의 발로라고 지적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솟아오르는 초고층 빌딩 건설에 강한 제동을 건 겁니다. 그래도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 면제를 받아야 하고요. 제한을 위반한 건축에 대해서는 평생 책임을 묻겠다 이런 강한 표현의 성명도 발표했는데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잘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새 건축물에 대한 경제성과 외관 및 또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또 건축물은 도시의 정신과 문화를 드러낸다며 외국의 것을 모방한 건축, 또 중국 전통에 부합하지 않은 이 기괴한 외형의 빌딩을 추악한 건축으로 규정을 하면서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이번 주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고 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화상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했지요.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뉴스 속 인물 지난 26일 타계한 한국의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봅니다. 10월 30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평안 남북도, 황해도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요. 오후에는 서쪽 지역 대부분으로 또 양강도, 풍산에도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삼전이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양강도와 장진 영하권 아침이고요. 중강이 1도, 강계 5도, 함흥이 5도, 청진 7도입니다. 평양, 개성, 신의주, 원산이 9도, 해주가 가장 높습니다. 11도에서 아침을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삼전이 10도까지 오르고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오늘 따뜻하겠습니다. 함흥이 19도, 원산 장전 18도, 청진 17도, 종일 비가 내리는 평양이 19도, 신의주 개성 사리원 18도, 자강도 중강 1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도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로 먼바다 쪽 물결이 조금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이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합니다. G20 지도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코로나 방역 문제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1억 4,400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주의적 구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터키 무기 판매를 러시아가 경고하고 나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30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30일과 31일 양일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립니다.
네, 자 G20, 자 어느 나라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주요 7개국 즉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와 한국, 인도, 중국, 러시아, 호주 등 19개 나라의 EU가 들어갑니다.
네, G20에 이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G20은 세계 총생산 GDP의 약 80%, 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현안들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기후변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좀 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후변화 대책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 감축 방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변화 대책에서 핵심인데요. 이번 G20 회의에서 정상들이 더 많은 감축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후변화 분야에서 또 온실가스 감축 외에는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이 석탄의 퇴출 문제도 중요한 안건인데요. 이후에는 부유한 나라들에게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모두 중단하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바로 또 중요한 국제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11월 1일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후변화 문제 외에 또 다음 중요한 안건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 문제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백신 공급에 있어서 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문제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률 목표 40%를 달성하려면은 이 5억 회의 백신 접종군이 모자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서구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백신이 2억 4천만 회 접종분에 달하는 등 이 백신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경제 분야 논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네, 경제 분야 현안으로는 먼저 이 물품 공급, 그리고 에너지 가격 문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품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필요한 물건을 제때 생산하지 못했고요. 또 생산했더라도 이걸 실어 나를 사람들이 부족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코로나 확산이 점점 수그러든 덕에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폭증화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것도 문제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그 밖에 부채 문제 해결과 최저 법인세 도입 문제도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부채 문제라면 이 저소득 국가들이 지금 부채를 줄여주는 이 경감해 주자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이 G20 정상회의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 나라의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소득 국가들의 많은 돈을 빌려준 중국이 이걸 주저하고 있어서 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부채 문제 말고도요. 이 최저 법인세 문제는 뭐 그동안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진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데 많은 나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최저 법인세 문제 외에 또 조세 회피 방지 문제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번 그 G20 정상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로마로 직접 가서 직접 참석하는 지도자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화상으로 참여하는 정상들도 있습니다.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 도착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G20 회의하고 UN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28일 출국했는데요. G20 개최국인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이 29일에 로마 가톨릭교회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까?
네, 참석은 하는데요. 대면 참석은 아니고요. 원격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군요.
네,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거의 1억 4,400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예. 그럼 미국이 그 거액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에 직접 주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미 국가안보회의 NSC의 에밀리 혼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미국의 원조를 1840만 명 이상의 아프간 사람들에게 직접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네, 성명을 보면요. 인명보호, 피난처, 생활지원, 필수보건, 겨울 대비, 긴급 식량 원조, 식수, 그리고 위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은 올해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했던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혼 대변인은 이번 원조까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주변국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약 4억 7,400만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외국이 제공한 아프간 원조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자, 최근 유엔도 아프가니스탄이 아주 심각한 식량난에 처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유엔은 아프간난에서만 약 2,300만 명이 식량 위기를 겪을 것으로 최근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한 겁니까?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 식량 프로그램 설명을 들으면요. 가뭄과 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내전, 그리고 경제 붕괴 문제로 이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 영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세 이하 아이들 320만 명이 영양실조 위기에 처했다고 유엔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제 바람이 차지고 있고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고립이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서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유엔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군이 모두 철수한 뒤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았는데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인권과 테러에 대한 우려로 탈레반 정부의 해외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정제가 큰 타격을 받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터키가 우크라이나에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를 팔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경고를 했군요.
네,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터키의 드론 수출이 지역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터키에서 들여간 드론으로 동부 지역에 있는 침 러시아 공격 반군을 공격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그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26일 SNS 페이스북에 이 터키체 드론인 바이락타르가 반군 포대를 공격해 파괴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이 성명을 내고 자신들을 포격한 포대를 드론으로 공격했고 이 공격 이후에 포격이 멈췄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인텔파크스 통신은 이 드론 공격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반군 측은 드론 공격이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전장에 드론을 동원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드론이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전황을 우크라이나 정부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싸우는 친러시아 성향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드론의 위력이라는 게요. 올해 치러진 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 전쟁에서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아제르바이잔 역시 터키 드론을 써서 이 아르메니아 군 측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는 이 터키제 드론이 이 아제르바이잔 측에 결정적인 승기를 줬다고 분석합니다.
예. 자, 드론이라는 게요. 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 탐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람이 모는 유인기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요. 거기에다가 은밀하게 적진에 잠입해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최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나라가 앞다퉈서 군용 드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터키에서 들여간 드론이 바이락타르라고 하셨어요. 어떤 성능을 가진 드론입니까?
네, 중고도에서 운항하는 무인기인데 정찰이나 정보 수집 그리고 공격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최고 27시간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터키가 이걸 리비아와 시리아 전선에서도 운영하는데 현재 에티오피아와 모로코에도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터키제 드론을 몇 대나 구입한 겁니까?
약 50대를 구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드론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터키는 이번에 그 터키의 드론 판매를 경고한 러시아한테 이제 경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터키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맞습니다. 터키가 러시아 무기를 구매하고 핵발전 등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에서도 협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터키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 판매를 몇몇 지역 현안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레버리지, 즉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조 5천억 달러로 추진해온 사회복지 예산안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벌어진 총격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미국의 3분기 실제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의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있던 사회복지안, 일명 인프라 법안인데요. 결국 대대적으로 변화를 보게 됐군요.
예, 3조 5천억 달러에 달했던 규모가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절충안을 내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유럽으로 출발하기 앞서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절충안을 제시했고요. 이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관련 예산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 자,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부터 들어봐야겠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은 미국인들을 돕는 데 있어 수십 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계획으로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사회복지 환경 관련 예산이 이번 절충안의 핵심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절충안에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으로 5,55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자, 이 부분은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 기후변화 문제 대처에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걸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관련 항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치원 무상교육과 아동 세액공제, 의료보험 확대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인 이 메디케어에 청력보험이 포함되는 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하지만 2년제 공립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이나 육아나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 가족 휴가, 그리고 처방약 가격 인하 등은 예산 안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예. 자,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당연히 뭐 당초 계획에서 빠지는 항목들이 있죠.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나를 포함한 누구도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다면서 그것이 타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비록 예산 규모가 줄긴 했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투자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타협을 언급을 했는데 사실 사회복지 예산안은 민주당 안에서도 타협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예산의 규모가 너무 커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키울 것이고 또 법안 내용이 진보적인 의제로 가득하다며 반대를 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예산 규모를 지적하며 반대했습니다. 이 상원 내 여야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민주당 내 반대표가 한 표라도 있으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결국 이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예산안의 규모를 줄이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 백악관은 절충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확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이 법안을 서명할 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분위기를 보면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문제가 또 있는 겁니까?
예, 바로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법안 때문입니다. 도로나 교량 등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내용의 인프라 법안은 상원에 통과해서 하원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이 사회복지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인프라 법안에도 투표하지 않겠다고 맞서왔습니다. 28일에도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우선 인프라 법안에 표결을 붙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하원 내 진보파 의원들의 반대로 연기됐습니다.
네, 진보 의원들은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예, 여전히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예산의 동시 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하원 민주당 진보 모임의 이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새 제안을 열정적으로 지지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이날 인프라 법안 처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절충안을 상원 중도파 의원들이 수용해 통과가 확실해져야 인프라 법안도 하원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예산안 규모가 줄어들어도 합의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을 보도를 보면요. 이번 절충안 규모가 1조 7,500억 달러가 아니라 1조 8,500억 달러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바로 1천억 달러 규모의 이민 개혁안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절충안에는 자격을 갖춘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제공하는 1천억 달러 규모의 이민 개혁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백악관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민 개혁안을 복지 결의안에 연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자,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상원 사무처는 이민 개혁 관련은 연방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연계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법무부가 흑인을 겨냥했던 그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15년 미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발생한 이 총격 사건 피해자들에게 8,8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네. 자, 찰스턴 총격 사건.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예, 지난 2015년 6월이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던 사우스캐롤리나주 찰스턴에 있는 한 흑인 교회에 백인 남성이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9명이 숨졌는데요. 용의자 딜런 루프 씨가 이 백인 우월주의자로 파악되면서 사법당국은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루프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지난 2017년 루프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이어서 올해 8월 항소법원도 루프 씨의 사형은 합당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8,800만 달러라는 피해자 합의금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예, 루프 씨가 연방법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된 인물이었음에도 총기 판매점에서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며 이를 미 연방수사국 FBI의 과실로 보고 피해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유족들은 FBI의 범죄자 신원조회 시스템이 너무 느려서 루프 씨가 총을 구입하는 걸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루프 씨는 마약 사용 전과자였기 때문에 마약 이 해당 정보가 총포 이상의 제대로 제공이 됐다면 총기 구입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렇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걸 보면은 그 루피 씨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FBI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합의 소식을 알리면서 마더 이메뉴엘의 AME 교회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격 사건은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총격 사건이 있던 날부터 법무부는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선 범죄자를 처단한 뒤 오늘 민사소송이 마무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 합의금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됩니까?
예, 희생자 유족에게는 각각 600만에서 750만 달러가 지급되고요. 생존자에게는 각각 500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네. 자, 정부의 보상금 결정이 나왔는데 피해자들 반응 보겠습니다.
예, 피해자 측 변호인 버카리 셀러스 씨는 AP통신에 합의금이 8,800만 달러인데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88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상징하는 숫자인데요. 따라서 이 88이 들어가는 합의금은 백인 우월자들과 인종주의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미가 있다며 이 마침내 정의가 이뤄졌고 피해자들은 합당한 것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소식입니다. 3분기에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발표가 됐네요.
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28일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시장 전망치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시장이 전망한 성장률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블룸버그 통신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을 2.8%로 또 로이터 통신은 2.7%로 예상했는데 뭐 이보다 저조한 성적인 겁니다.
예, 그러면 앞섰던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이번 발표는 바로 직전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하락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6.7%였는데요. 한 분기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예, 최근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떤 추세였습니까?
예, 지난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뒤에 3분기부터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는 33.8%를 기록했고요. 이후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집계된 성장률은 그러니까 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성장률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특별한 분야가 있겠죠?
예,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개인 소비 지출은 연율 12% 증가한 반면에 3분기에는 1.6% 증가에 그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3분기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가장 큰 요인은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델타형 변이의 확산입니다. 이 델타 변이가 확산하기 전인 여름까지 경제가 되살아나는 추세였는데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된 이후에 경제 활동이 다시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소비자들이 여행과 항공, 외식, 레저 활동들을 이제 크게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네. 자, 또 다른 요인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델타형 변이의 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겹친 것도 연인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과정에 노동력과 원자재 등의 부족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망 정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미국의 성장 속도가 늦춰졌다는 겁니다.
예, 그 공급망이 정체되는 현상하고요. 경제 성장하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요. 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인데요. 특히 이 반도체는 자동차 제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다 보니 자동차 제조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네. 자, 개인 소비 지출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또 말씀하신 자동차죠.
맞습니다. 이 경제분석국은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감소에서 특히 자동차 구매 감소가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망 정체가 상품 제조에 이어 개인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합적으로 다 연결돼서 나타난 것이겠네요.
예,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건 상품 공급이 늦어진다는 거고요. 공급이 줄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소비자들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아무래도 지출을 또 줄이게 되고요. 이 역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 전망 어떻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은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라이언 스위트 선임 경제 전문가는 로이터 통신에 오는 4분기 그리고 내년 전반기에 델타형 변이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다시 가속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 발표가 최종 전망치 결과는 아니죠?
예,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 나뉘어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날 발표된 수치는 속보치로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제38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26일부터 28일까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미국도 4년 만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아세안이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10개국으로 이뤄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입니다. 동남아시아연합이라는 공동체를 전신으로 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1967년 8월에 출범했는데요. 처음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84년 신생 독립국인 브루나이가 여섯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고요. 1995년에는 베트남이 일곱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가 함께 가입하는데요. 캄보디아도 이때 라오스, 미얀마와 함께 가입을 신청했지만 쿠데타로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서 금방 합류하지 못했고요. 1999년에 뒤늦게 열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오늘날의 아세안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아세안의 출범 목적.
아세안은 1967년에 출범하면서 원 비전, 원 아이덴티티, 원 커뮤니티를 표어로 삼았습니다. 즉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가 아세안이 지향하는 꿈이자 목표인데요. 하나의 공동체로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자는 기치 아래 아세안은 회원국의 전방위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크게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회원국 간의 단일 시장 구축과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꾸준히 모색했던 아세안은 중국과 함께 수년 동안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2020년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라는 거대한 자유무역협정을 출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아세안의 상설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고요. 아세안 의장국은 회원국의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해마다 돌아가며 만든데요. 올해 의장국은 브루나이입니다. 그리고 임기 5년의 사무총장 역시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며 맞는데요. 현재 아세안 사무총장은 2018년에 취임한 브루나이 출신의 림족 호이 사무총장입니다.
아세안의 이모저모.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국토를 다 합치면 약 44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아세안의 인구는 약 6억 7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구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 4위의 입구대국인 인도네시아고요. 가장 적은 나라는 국민 전체 수가 45만 명에 불과한 브루나이입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총 국내 총생산 GDP는 2020년 기준 약 3조 달러로 추산되고요. 이들 10개 회원국이 역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과의 관계.
아세안은 출범 이후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면서 주요 국가들과의 접촉을 확장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요 국가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룹으로 평가받는 공식 대화 상대국은 아세안 회원국 수와 같은 10개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세안의 공식 대화 상대국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7년에 공식 대화 상대국의 지위를 부여받았고요. 이후 아세안과 돈독한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It is my privilege to welcome you to this landmark gathering. The first U.S. ASEAN summit hosted by the
2016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세안은 미국의 네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서 미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교역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약 3,62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정치, 외교, 군사적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Our partnership is essential in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hich has been the foundation of our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해 1억 2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리커창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대신에 중국은 다음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세안 정상들만 참석하는 특별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미국을 견제하는 양상입니다. 아세안은 현재 중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과 군사적 확장에는 불만과 우려를 제기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미얀마.
현재 미얀마는 아세안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에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 정부를 축출하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해왔는데요. 이후 아세안은 회원국인 미얀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미나운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을 불러 설득에 나섰고요.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항의 합의 사항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미얀마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아세안은 이번 정상회의에 미나운 훌라잉 최고 사령관의 참석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의 헌장과 규정에 반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이에 아세안 정상들은 26일 의장 성명을 통해 합의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면서 군부를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 방안 등 후속 조처가 없어서 아세안 의장 성명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향후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노태우 전 한국 대통령입니다. 10월 26일 노태우 전 한국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32년생으로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징집됐고 대구 헌병학교를 거쳐 1951년 정식으로 4년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후에 한국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에 12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노태우 제9사단장 등 군 장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군부는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첫 번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7년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직선제를 거부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학생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그는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12월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그는 구소련의 몰락과 동유럽 국가들의 해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해 구소련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관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또 그의 재임 기간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돼서 1990년 남한과 북한은 사상 첫 고위급 회담을 열었고 1991년에는 유엔에 동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퇴무 반란, 반역, 부패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97년 대법원에서 17년형이 확정됐지만 같은 해 12월 김대중 정부의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그는 정치활동과 행사 참여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조용히 지냈고 약 10년 전부터는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병세가 악화한 그는 평소 광주 희생자들과 재임시에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다고 유족들은 전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해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노태우 전 한국 대통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수와 양을 표현하는 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를 표현하는 many와 much,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문법 용어로는 수량사라고 하지만 각각 사용처가 다릅니다.
You probably already know how to use common quantifiers like much and many.
흔한 수량사로 much와 many를 어떻게 쓰는지 아실 겁니다.
For example,
How many apples would you like?
얼마나 많은 사과를 원하세요?
How much fruit would you like?
얼마나 많은 과일을 원하세요?
The quantifier many is used before apples, which is a count noun.
셀 수 있는 명사 apples, 사과들 앞에 수량사 many가 쓰였습니다.
Much is used before fruit, a non-count noun.
셀 수 없는 명사 fruit, 과일 앞에는 much가 사용됐습니다. Many, 그리고 much가 사용된 다른 예문들 들어보겠습니다.
How many people are coming over for dinner?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녁 식사에 오나요?
How much food do we need for tonight's dinner?
오늘 밤 저녁 식사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까? 한국어로는 똑같이 얼마나 많은, how many, how much, 얼마나 많은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쓰는 수량사들은 구분이 됩니다.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에,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에 각각 사용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quantifiers for count nouns, non-count nouns, and for both.
The most popular quantifiers like some, most, plenty of, all, and any are used with both count and non-count nouns. So you should be safe with using these.
양쪽에 다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Some, most, plenty of, all, any 이런 단어들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He bought some furniture for the house.
그가 집을 위해 가구를 조금 샀습니다. 가구, furniture,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I have plenty of food at home.
집에 음식이 많아요. 음식, food,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All children are special.
모든 어린이들은 특별합니다. 어린이, children,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Do you have any juice?
주스가 좀 있나요? 주스,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음식, how much food가 쓰인 문장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people are coming over for dinner? How much food do we need for tonight's dinner?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수와 양을 표현하는 말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